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브이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오늘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에 대규모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가해 적어도 두 명이 숨졌다고 크이우 시장이 밝혔습니다. 크이우시 당국은 크이우 내 네 곳에 방공망에 의해 파괴된 미사일과 드론 잔해가 떨어져 가옥 6채가 파손되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세르히 팝코 시 군사행정국장은 텔레그램에서 우크라이나 방공부대가 20개 넘는 목표물을 파괴했다면서 크이우는 봄 이후 이처럼 강력한 공격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발레리 잘루지니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밤사이 발사된 러시아의 미사일 28발 전부와 무인기 16기 중 15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밤사이 흑해에서 최대 50명의 우크라이나 특수전 상륙부대를 태운 고속 군용 선박 4척을 군용기로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날 러시아 프스코프, 브리안스크, 칼루가, 모스크바 지역을 겨냥한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습이 이어졌다고 러시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북쪽으로 660km가량 떨어진 프스코프에 대한 드론 공격으로 군 비행장에 주기돼 있던 일류신 76 군수송기 4대가 손상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보도자료에서 이번 지원은 우크라이나의 핵심 안보와 국방 분야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2021년 8월부터 우크라이나를 위해 국방부 재고에서 제공되는 바이든 행정부의 45번째 지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원 품목에는 AIM-9M 사이드와인더 그리고 AIM-7 스페로우 공대공 미사일 등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방공무기들이 포함된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또한 2천여 기의 휴대형 대공미사일과 차량형 대공미사일 체계 어벤저, 무인기 방어체계 뱀파이어도 지원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고속기동 포병 로켓 체계 하이마스 38기와 탄약, 155mm 곡사포 198문과 7,000발의 정밀유도 155mm탄 등 200만 발 넘는 폭탄과 에이브럼스 탱크 31대, T-72B 탱크 45대도 제공된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미국이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 430억 달러가 넘는 지원을 제공했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위해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지나 레이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어제 중국 고위 관리들과 만나 미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촉구했습니다. 레이몬도 장관은 이날 리창 총리 등 중국 고위 관리들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가진 회동에서 미국 첨단 기술 업체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에 대해 불만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의 방첩법 확대 적용 등으로 외국 회사들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레이몬도 장관은 또 중국 측이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의 수출 통제 완화와 미국 기업들의 대중투자 제한 조치 취소를 촉구한 데 대해서는 국가안보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협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리 총리는 이날 레이몬도 장관과의 회동에서 미중 무역관계는 본질적으로 상호 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리 총리는 또 중국은 최대의 개발도상국이고 미국은 최대 선진국이라면서 미중 두 나라가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강화하고 마찰과 대립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아울러 리 총리는 중국은 건전한 법적 틀에 의해 통제되는 국제적 수준의 시장 지향적 사업 환경 제공과 외국 기업들을 중국 기업들과 같은 방식으로 대우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외부 세계에 문을 더 활짝 열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레이몬드 장관은 이날 회동 뒤 상하이로 향하는 열차에서 기자들에게 미국 기업들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중국 정부의 설명 없는 과한 벌금과 방첩법 개정 등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제임스 크래벌리 영국 외교장관이 오늘 한정 중국 국가부주석과 만나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클래벌리 장관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가진 한 부주석과의 회동에서 영국과 중국이 정기적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오해를 피하며 상호 도전과 견해차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 부주석은 클래벌리 장관의 이번 방중이 중국과 영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30일 수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은 한반도 사안을 넘어 국제적으로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백악관 조정관이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위성발사 같은 북한의 모든 미사일 활동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을 맞아 여러 국제기구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규탄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함경도에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1도, 최고는 20도에서 29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이 한반도 사안을 넘어 국제적으로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백악관의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도발 등 역내 도전에 대한 인식도 일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전통적으로 북한에 초점이 맞춰졌던 미한일 3국 안보협력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done in the last several years has been primarily on the Korean Peninsula, but I think our ambition is to increase the geographic scope and the general.
캠벨 조정관은 29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대담에서 우리가 지난 수년간 한 일은 주로 한반도에 관한 것이었다며 하지만 우리의 포부는 이러한 논의의 지리적 범위와 일반적 틀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국 정상이 북한의 사이버 범죄, 남중국해, 우크라이나, IT 사태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미한일은 즉각적인 또는 집단적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더 직접적으로 협의하는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 나라의 위협에 대한 인식도 그 어느 때보다 일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personally believe that the three countries are quite aligned with respect to how they see the challenges in the region.
캠벨 조정관은 영내 도전, 즉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가하는 도전, 북한의 도발, 중국과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관계에 대한 열망뿐 아니라 점증하는 중국발 도발과 불확실성에 관한 우려에 대한 인식에서 세 나라가 상당히 일치한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한일 3국 협력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려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 미한일 협력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같은 동맹에 비유하는 데 대한 견해를 묻는 VOA의 질문에 캠벨 조정관은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미한일 협력이 아시아판 나토라는 이야기가 많지만 근본적으로 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나토와 큰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I personally would discourage comparisons with NATO. I would focus more on the unique contributions that all three countries made.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나토와의 비교를 권장하지 않는다며 나는 3국의 독특한 기여 그리고 복잡한 동북아시아 환경에서 각자의 길을 개척하고자 하는 열망에 더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대담에 참석한 도미타 고지 주미 일본 대사도 과거 한반도 상황에 집중됐던 미한일 협력의 범위가 더욱 확대됐다고 평가했습니다.
Now we are talking about stronger coordination or connection, if you like, between these two alliances, which will enable us to respond.
소미타 대사는 이제 우리는 미한, 미일 두 동맹 간 더욱 강력한 공조와 연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안보 상황에 대한 억지력과 대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나라가 다영역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미사일 정보 공유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도미타 대사는 다만 협력의 지평이 넓어졌다고 해서 북한에 대한 3국 노력이 희석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훨씬 더 강력한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은 더욱 강력하고 심층적인 공동협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론에 참석한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는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통해 3국 간 안보협력 수준이 한층 격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세 정상이 영내 안보 도전에 대한 향후 협력에 대해 분명하고도 큰 정치적 의지를 표현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사는 미한일 정상회의에 대한 중국의 부정적 반응에 대해서는 내가 보기에 중국의 반응은 실질적이기보다 수사에 가깝다라며 개인적인 느낌으론 중국이 상당히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한일 정상을 깡패 우두머리라고 비난한 데 대한 VOA의 질의에는 강력한 경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I just like to make clear to North Korea, as President Yoon said, the continued provocation and the continued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조 대사는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은 미한일의 3자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할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사는 미한일 정상회담의 경제적 의미도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나라는 세계 경제의 엔진이며 지난해 전 세계 국내 총생산 GDP의 31%를 미한일이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나라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의 선도국이라며 세 나라의 협력이 심화될수록 국제 공급망이 더욱 안정되고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국방부는 위성 발사 같은 북한의 행동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의 즉각 가동과 관할 질문에는 영내 동맹과 계속 협력할 것이란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정찰위성 발사를 비롯한 잇단 미사일 발사에 대해 거듭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최근 실패한 정찰위성에 자폭장치를 고의적으로 설치했다는 분석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북한이 우주발사 또는 이번과 같은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취하는 행동을 계속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continue to monitor the actions that the DPRK takes whenever.
이어 우리는 북한이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북한의 행동은 계속해서 영내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약화시키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한반도 시각으로 24일 오전 3시 30분경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한국 동아일보는 29일 복수의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지난 24일 발사한 정찰위성이 정찰위성의 로켓이 낙하하던 중 순식간에 40여 개의 파편으로 분산되는 모습이 한국군 레이더에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위성 발사 실패 시 미한 당국이 잔해를 수거해 분석할 것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로켓을 폭파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BOA에 밝혔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미한일 3국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가 즉각 가동될 것이냐는 질문엔 즉답을 피한 채 세 나라 간 우호적 관계를 거듭 강조하면서 동맹과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We just conducted a trilateral exercise that followed the historic Camp David summit.
싱 부대변인은 우리는 얼마 전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이어 3국 훈련을 실시했다면서 이는 미국과 일본, 한국 정상들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내 평화와 번영에 전념하고 있으며 영내 파트너 및 동맹국들과 계속 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한일 정상을 깡패의 우두머리라고 비난하며 군사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한 데 대한 질문에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Obviously, we have said many times, the lines of communication.
장피에르 대변인은 그 발언에 대해 특별하게 언급할 내용은 없다면서도 수차례 말한 것처럼 북한과의 소통 창구는 여전히 열려 있다며 그것이 우리가 확실히 열려 있고 기꺼이 하고자 하는 일이라고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오늘 을지 프리덤 실드 UFS 미한 연합 연습 기간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인 전사의 방패 훈련의 하나로 서해상공에서 미국 B-1B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하는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10번째로 실시한 미국 전략폭격기와의 연합훈련으로 한국 공군의 FA-50 전투기와 미국 공군 F-16 전투기 등이 참여했습니다. 일명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는 최대 속도 마하 1.25에 최대 11,998km를 비행할 수 있고 태평양 괌에 전진 배치될 경우 2시간 안에 한반도로 전개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는 운용하지 않지만 최대 57톤의 무장을 장착할 수 있어 B-2나 B-52 등 다른 전략폭격기보다 월등한 무장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해 미국 전략자산을 적시적으로 전개함으로써 확장 억제의 행동화와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의원들이 장기 여름 휴회를 마치고 다음 달 초 의정활동을 재개합니다. 상원과 하원의 계류 중인 한반도 외교 안보 관련 안건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과 하원이 약 한 달간의 여름 휴회를 마치고 다음 달 5일과 12일 각각 개회합니다. 의회 업무가 재개되면 새 회기연도 새 출범안과 예산안 등 처리가 시급한 사안이 많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의회에서는 내부 정치 분열 여파로 인해 대부분 안건의 처리 속도가 매우 떨어진 상태입니다. 게다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경선 유력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불복 관련 재판 상황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면서 의회 내 민주당과 공화당 간 정치 공세는 더욱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회하는 의회가 한반도 외교 안보와 관련해 일부 안건에 대해서라도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현재 상원과 하원에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총 13건으로 대부분 당파적 이견이 없는 초당적 안건들입니다. 상하원의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과 일본인 납북자 송환을 촉구하는 상하원 결의안, 북한에 납포된 미 해군 함정인 푸에블로호 반환 촉구 하원 결의안 등입니다. 이 중 의회 통과가 상대적으로 시급한 안건은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입니다. 지난해 9월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연장하기 위해선 이를 승인하는 의회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영킴 하원이 각각 주도하는 이 법안은 여름 휴회 직전인 지난 7월 상원에서 2024 회기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기도 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외에도 일본인 납북자 송환 촉구 상하원 결의안과 미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하원 결의안 등 의회 내 이견이 없는 북한 인권 관련 안건들이 여러 건 계류 중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최근 캠프데이빗에서 열린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 강화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의회 내 입법이 이뤄질지도 주목됩니다. 미한일 협력 관련 안건이 포함될 수 있는 2024 회기연도 국방수권법 최종안에 대한 상하원 조율 합의가 이번 개회와 동시에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상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는 구체적으로 미한일 군당국 간 관여 증대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라는 조항이,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는 미한일 방위공조 증대 방안에 대한 의회 브리핑을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상황입니다. 의회 내에서 미한일 상북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는 초당적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북한의 점증하는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미한일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외교위와 군사위 소속의 민주당 중진인 진샤인 상원 의원은 최근 사회 연결망 서비스 X, 옛 트위터를 통해 미한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우리가 전 세계에서 목격하고 있는 중국의 점증하는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우리의 강화된 파트너십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부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선 세 나라 간 협력 증대를 구체화하고 실질 상황에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장인 공화당의 마이클 맥콜 의원은 최근 미한일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VOA 논평 요청에 다개년 3국 훈련 계획 수립과 미사일 조기 경보 데이터 공유 강화 등의 합의를 환영하며 이런 공조가 단순한 평시 합의가 아니라 잠재적인 영내 충돌이나 우발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국 협력에 대한 의회 내 견해는 초당적이기 때문에 상하원 국방수권법안에 각각 담긴 관련 조항은 거의 그대로 최종안에 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하원의 국방수권법안은 미한일 3국 정상회의 전에 작성돼 통과됐기 때문에 개회 후 상하원 조율 과정에서 3국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의회 내 인식을 담은 문구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과 관련한 의회 내 움직임도 주목됩니다. 최근 들어서 의회에선 북한 정부가 지원하는 불법 사이버 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하원에선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실태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청문회가 북한 문제를 특정한 의회 청문회로선 처음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엘리자베스 워런 등 민주당 중진 상원 의원 3명은 최근 재무부에 서한을 보내 북한의 특히 암호화폐 사용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와 관련해 행정부의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의회에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워런 의원은 최근 미 사이버 사령관 지명자가 출석한 상원 군사위 인준 청문회에서도 북한은 수십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훔쳐서 중국의 돈 세탁 네트워크를 통해 그 돈을 핵 프로그램에 쏟아붓는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North Korea steals billions of dollars worth of crypto. And uses Chinese money laundering networks.
한편 하원의 한반도 평화 법안은 대북 지원 단체와 민주당 내 일각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지만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데다가 민주당 주류의 관심도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 의회 내 통과는 올해도 어려워 보입니다.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이 지난해에 이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한국전 종전선언과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원 통과의 첫 관문인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남당 소위원회의 영킴 위원장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선결되기 전까지 종전선언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한반도 평화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의 주요 수출입 통로인 남포 컨테이너항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관측됐습니다. 북러 접경 지역인 나진항에선 대형 선박이 발견됐는데 북한이 국경 개방에 이어 수출입 문까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함재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8일 북한 남포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컨테이너로 가득한 항구의 모습이 보입니다. 북한 최대 컨테이너 항구인 이곳은 선박의 화물 선적 시설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 지대로 나뉘는데 이날은 양쪽 모두 컨테이너로 빼곡합니다. 앞서 비어있는 지난 5월 이곳의 컨테이너 숫자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3개월 전보다도 훨씬 많은 컨테이너가 포착됐습니다. 특히 지난 5월 비어있던 서쪽 지대 일부 공간에는 현재 컨테이너가 들어서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교역량이 증가하면서 북한의 최대 컨테이너 항구도 덩달아 분주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위성사진을 통해 관측된 컨테이너의 규모만으론 북한 항만 물동량을 가늠할 순 없습니다. 장기간 방치된 컨테이너가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항구에선 입출항을 반복하는 선박 여러 척이 발견돼 컨테이너가 꾸준히 드나드는 정황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컨테이너 항구에선 길이 100m 내외의 선박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박은 하루에 적게는 한 척, 많게는 세 척씩 정박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올해 선박이 한 척도 없던 날은 단 하루에 불과했습니다. 선박의 움직임이 뜸하던 지난 3년간 현장 상황과 크게 달라진 점입니다. 변화는 다른 곳에서도 포착됐습니다. 러시아와 인접한 북한 라진항에선 26일 길이 120m 선박과 105m 선박이 발견됐습니다. 라진항의 부두 3개 중 북한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가운데 부두의 정박한 모습입니다. 이곳에선 길이 100m 미만 선박이 포착된 적은 있지만 이 정도 규모의 선박 두 척이 한꺼번에 정박한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지리적 특성상 북러 교역 재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러시아가 이전에 이용했던 라진항 부두에선 별다른 움직임이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러시아는 자국 광물을 북한 라진항으로 운송한 뒤 이를 한국 등 제3국으로 보내는 라진 핫산 프로젝트를 가동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등으로 이를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를 포함해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조짐을 보이면서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중국에서 건너온 화물이 격리되는 북한 의주 비행장 활주로에서도 화물의 움직임이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21년 중국 단둥과 인접한 의주 비행장 활주로에 중국에서 열차로 건너온 화물을 격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운영해왔습니다. 이후 열차 운행 중단 시기를 제외하곤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이유로 곳곳에 화물을 쌓아두는 장면을 노출했습니다. 현재 약 2.5km에 이르는 의주 비행장 활주로에는 곳곳에 파란색 덮개가 씌워진 화물이 쌓여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위성에 찍힌 화물 형태는 계속 달라져 이곳에 새로운 화물이 유입되고 또 일정 기간 격리를 거친 화물이 북한 내부로 운송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위성 사진만으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일부 화물이 유입 약 2주 만에 현장에서 사라진 것을 볼 때 중국에서 넘어온 화물이 최소 2주의 격리 기간을 거친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가운데 양국 간 트럭 운행은 여전히 재개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연결하는 조중우이교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선 컨테이너를 실은 트럭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히 조중우이교 북단 끝자락에 위치한 중국 세관 야적장은 지난 2019년까지만 해도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트럭들로 북적였지만 현재는 텅 비어 있습니다. 현재로선 두 나라 국경무역이 선박과 열차를 통해서만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의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오늘 서울에서 열린 국제포럼에서 윤석열 정부가 북한 인권 실상을 널리 전파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국경 개방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중국 내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되지 않도록 중국 당국의 협력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호 한국통일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한 핵 문제만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외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30일 통일부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한반도 국제포럼에서 문승현 통일부 차관이 대독한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인권 실상을 전파하는 가장 큰 스피커이자 허브가 될 것입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을 비롯하여 북한 내부의 경제사회적 실상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가감없이 기록한 자료를 발간하고 공유하면서 그 목소리에 더욱 힘을 실도록 하겠습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물론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 NGO가 함께 공개 처형,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를 널리 알리고 관련 가해자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 작성에 적극 협력하고 유엔 서울인권사무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유엔의 북한인권 메커니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최근 북한의 국경 개방으로 중국에 있는 많은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송환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중국 내 탈북민들이 한국 등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도록 중국 당국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I urge the DPRK to also allow the re-entry of our personnel.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동선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 소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국경을 개방하고 있는 북한을 향해 유엔 등 국제기구 인력들이 북한에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또 한반도는 점점 더 광범위한 전략적 경쟁 구도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확전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며 모든 국가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헌신하고 끊임없는 협력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위원장은 기조발제와 토론자로 참석해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기록을 지속해왔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면서 계속해서 증언들을 수집하고 이를 한국과 유엔 등에 선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 실상을 증언하기 위해 포럼에 참석한 탈북 청년 김일혁 씨는 팬데믹 이후로 북한 주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지만 북한 정권은 외부와의 교류를 차단하고 강력한 공포 정치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2011년 탈북해 한국으로 온 뒤 한국 외국어 대학교에서 정치 외교학을 전공한 김 씨는 굶주림에 마른 미역을 주어 배를 채운 사람들이 미역이 불어나면서 배가 터져 죽은 일 등 북한에서 겪었던 참상들을 전하면서 인권의식이 부재한 주민에게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 교류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북한 내에 그 외부의 정보를 유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북한 사람들이 외부의 정보를 계속해서 접하고 또 그들이 그 접함으로써 또 깨어나는 그거를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외부의 정보를 많이 접하고 외부의 사실을 이런 현황을 알면 그들 스스로가 또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포럼에선 북핵 문제도 토론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자발적 비핵화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데 공감했지만 한반도와 지역 안보 차원에서 북한 핵 보유가 가져올 파장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존 미어샤이머 미국 시카고 대학 석좌 교수는 화상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 등 국제사회가 18년 동안 북한 비핵화를 위해 엄청난 경제적 압박과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실패했다며 가까운 미래에 상황이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이는 미한 정책 이반자들조차 널리 인정하는 사실이라며 북한의 핵 불포기 이유에 대해 북한은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위험한 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 핵무기 포기는 전략적 타당성이 떨어지고 악화한 미중, 미러 관계로 볼 때 이들의 협력을 통해 북한 비핵화 압박이 성사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그러면서 핵무장한 북한은 핵무기가 없는 경우보다 한반도를 안정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이 핵무기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북한이 강압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믿고 있지만 주한미군 병력을 고려했을 때 이 시나리오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재래식 억지를 달성하는 게 핵 억지를 달성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북한에 핵무기가 없으면 오히려 남북 간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토론자로 나온 안킷 판다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보유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고 선제 타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영내 불안정성을 가속화한다면서 북한이 전술적 무기를 계속 개발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한반도의 핵 사용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 강력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이상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미한일 협력을 포함해 다른 국가들도 평화 구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웅입니다.
유엔이 북한의 납치 범죄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진실을 규명하고 배상을 요구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은 북한의 납치 범죄를 문서화하고 국제회의 의제로 올리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30일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서울에서 국제회의를 비공개로 열었습니다. 사무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강제실종 피해자와 가족의 권리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사무소에 따르면 나다 알 나시프 유엔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부대표는 개화사를 통해 우리는 강제실종된 사람들을 위한 진실과 정의 그리고 배상을 추구해야 할 공동의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엔인권기구가 지난 3월 발간한 북한의 강제실종 관련 아물지 않은 상처 보고서를 언급하며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과 납치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의 끔찍한 이야기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엔 북한 내 자의적 구금, 한국전쟁과 전후 한국인 납치, 미송환 전쟁포로, 일본과 다른 국가 국민에 대한 납치 등이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알라시프 부대표는 직접적인 피해자는 2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충격적이라며 여기에 수십만 명의 다른 피해자들, 즉 그들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볼커 튀리크 유엔인권 최고대표가 이달 초 유엔 안보리가 개최한 북한인권 공식회의에서 이 문제를 거듭 강조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튀리크 대표는 당시 보고에서 지난 70년 동안 한국 비무장지대의 남북한 주민과 대부분의 일본 국적인 다른 외국인 납치를 포함해 수천 건의 강제실종이 북한에 의해 자행됐다고 강조했었습니다.
Thousands of enforced disappearances have been perpetrated by the state over the past 70 years.
납북 또는 실종돼 현재 80-90대 고령이거나 고령이 될 분들의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너무 늦기 전에 정의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날 국제회의엔 실종자 가족과 전문가, 실무자, 시민사회단체, 외교 관계자들이 참석해 진실과 정의, 배상, 책임 규명 등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고 해법을 논의했다고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엔 한국통일부의 문승현 차관과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필립 베르트 주한프랑스대사,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 의장을 지낸 백태웅, 하와이대 교수 등이 참석했습니다. 또 네팔과 스페인, 키프로스 등 여러 나라 전문가들이 참여해 자국의 강제실종 관련 사례와 책임규명 노력 등에 관해 나눴습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국제회의를 통해 북한의 강제실종과 다른 인권침해에 대한 사법적, 비사법적 형태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협력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강제실종은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기관 혹은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조직이나 개인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범죄 행위로 국제사회는 강제실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심각한 반인도적 인권범죄로 보고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회는 2014년 최종보고서에서 북한의 납치와 강제실종은 체계적이고 광범위해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며 북한 정부는 이를 인정하고 즉시 피해자들의 조속한 송환과 석방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을 맞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비핵화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후에는 금세기 단 한 나라만 핵실험을 했다며 북한을 우회적으로 비판했고 유럽연합과 호주, 일본 등은 북한을 직접 거명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카미체 이즈미 유엔 사무차장 겸 고위 군축대표가 29일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을 기념하는 유엔 총회 고위급 본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The norm against the testing of nuclear weapons is strong. Only one state 이즈미 고위 군축대표는 이날 회의 기조연설에서 핵무기 실험에 대한 규범은 강력하다면서 오직 단 한 국가만이 감히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한 국가는 북한이 유일합니다. 이즈미 대표는 모든 핵실험에 대한 법적인 금지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면서 현재 핵실험에 대한 국제 규범이 견고함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흐름은 이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실험에 반대하는 국제 규범을 확고히 지키는데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CTBT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밝히고 더 이상의 핵실험을 막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플로이드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기구 CTBTO 사무총장도 21세기에 단 한 국가만이 핵무기 실험을 했다며 북한을 직접 거명하지 않은 채 간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날 미국 대표로 발언에 나선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 차관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Treaty Review Conference last year. A legally binding ban on nuclear explosive testing.
젠킨스 차관은 지난해 열린 핵확산 금지조약 NPT 평가회의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춘 핵실험 금지가 여전히 국제적 우선순위로 남아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NPT 당사국들은 모든 환경에서 모든 핵폭발 실험을 금지하는 것이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가는 길에서 중요하고 필수적인 조치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처한 어려운 국제 안보 환경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는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가는 중요한 이정표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전 세계적 핵폭발 실험 금지라는 목표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과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 각 대륙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대표들과 각국 대표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유럽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네덜란드 대표는 유럽은 2006년 이후 북한이 관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실시한 6차례의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히며 7차 핵실험 준비 보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The group condemns in the strongest terms the six nuclear tests conducted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ince 2006.
이어 우리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는 등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EU 대표도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자제하라는 UN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DPRK must comply with its obligation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또한 어떠한 핵실험도 신속하고 단합된 강력한 국제적 대응에 직면해야 한다면서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어떠한 전제 조건 없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며 핵확산 금지 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조치협정을 완전히 준수할 것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브루나이 대표 역시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과 탄도미사일 발사가 급증하고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돼 영내 평화와 안정이 위협받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It is worrisome to see the recent surge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intercontinental.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비핵화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 실현에 도움이 되는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당사국 간 지속적인 평화적 대화를 촉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대표는 북한이 지난 2006년 이후 실시한 6차례의 핵실험에 대해 일본이 그동안 규탄해왔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이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준수하고 핵무기 관련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We call recall our condemnation of the six nuclear tests conducted by the
DPRK. 이 북한은 최우선적으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해야 한다며 9월로 예정된 제13차 CTBT 발효 촉진 회의는 조약의 보편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세아니아 대륙을 대표해 발언한 호주 대표도 우리는 2006년 이후 북한이 실시한 6차례의 핵실험에 대한 우리의 규탄을 상기한다고 말했습니다.
We recall our condemnation of the six nuclear tests conducted by the DPRK.
이어 북한 안보리 결의 준수와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고 우리는 북한의 어떤 새로운 핵실험도 무책임하고 용납할 수 없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국가 외에도 오스트리아와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필리핀 등도 한 목소리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증강 움직임을 비판하고 북한의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와 관련 국가의 대화 재개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이날을 비롯해 최근 3년 연속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 기념 고위급 회의에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앞서 지난 1월 열린 유엔 군축회의 본회의에서 일본과 호주, 이탈리아 등 각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규탄하자 반박권을 사용해 이 같은 지적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대성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대사는 당시 발언을 통해 북한은 건국 이래 미국의 끊임없는 핵무기 위협을 받아왔으며 이것이 자신들을 세계에서 마지막 핵보유국이 되도록 했다면서 우리의 핵무기는 억제를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최근까지 중국 깃발을 달았던 선박이 또다시 북한 선박이 돼 나타났습니다. 올해 26척째인데 모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롭게 북한 깃발을 단 선박은 둥펑 58호입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둥펑 58호는 한반도 시각 25일 오전 7시 29분경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항 북쪽 해상에서 북한 서해 방면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드러낸 뒤 사라졌습니다. 마린 트래픽은 이 선박이 외부로 발신한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 신호를 토대로 둥펑 58호가 북한 깃발을 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등록 정보를 토대로 한 선박명은 둥펑 58호지만 AIS로 발신하는 이름은 토성호라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이 선박이 얼마 전까지 중국 선적이었다는 점입니다.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GISIS 자료는 둥펑 58호와 동일한 IMO 등록 번호를 사용하는 선박을 중국 선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GISIS 자료에는 이 선박의 이름이 지난 2021년 6월 둥펑 58호에서 완신 58호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종합하면 중국 선박이었던 둥펑 58호 혹은 완신 58호는 어느 시점 북한 선적의 토성호가 됐고 선박이 자체 발신한 AIS 신호를 통해 이런 변화가 외부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무게가 4,090톤인 중소형 선박인 이 선박은 2004년 건조된 이후 중국과 벨리즈, 캄보디아 깃발을 달았으며 2008년부터는 줄곧 중국 선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 선박을 자국에 등록했다는 건 북한이 이 선박을 중고로 중국에서 매입했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까지 중국 선박이었지만 북한 깃발을 달고 나타난 선박은 또 있습니다.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중국 선박이었던 모니카호는 현지 시각 24일 중국 다렌 인근에서 자신을 북한 선적에 달마산호로 표시한 AIS 신호를 발신했습니다. 북한이 중국 선박을 구매해 새로운 선적과 이름을 부여한 것입니다. 모니카호는 2005년 건조된 2,996톤급 선박으로 2011년부터 약 2년간 북한 깃발을 달았던 전력이 있지만 이후엔 중국과 토고, 피지, 니우에 등의 선박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특히 달마산호로 등장하기 바로 직전까진 중국 소재 다렌 진텅쉬핑이 소유한 중국 선박이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발견된 두 건 모두 대북제재 위반입니다. 앞서 BOA는 GISIS 자료를 조회해 올해만 모두 24척의 중국 중고 선박이 북한에 매각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이번에 두 척을 더할 경우 올해 새롭게 북한 깃발을 단 선박은 26척으로 늘어납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최근 공개된 연례보고서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북한이 낙원 1호 등 총 6척의 신규 선박을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8개월 만에 작년 규모의 4배가 넘는 선박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선적을 바꾼 것입니다. BOA는 북한의 중국 중고 선박 취득과 관련해 여러 차례 중국 정부에 질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유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조정관 대행은 북한의 중국 중고 선박 취득 가능성과 관련한 지난 6월 BOA의 이메일 질의에 과거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듯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지속적인 선박 취득을 추적하고 조사해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해외 선적 선박을 북한의 양도 판매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며 우리는 이러한 선박 판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올해 4월 공개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최근 몇 년 사이 불법으로 매입한 선박 21척을 포함해 총 25척의 북한 선박을 제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안보리는 지난 2018년 이후 약 5년째 추가 제재를 단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3년 7개월여 만에 국경을 개방했지만 외국인 관광지에게는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북한 전문 여행사들이 내다봤습니다. 외교관과 유엔 직원 복귀 관련 정보도 아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에 있는 루핀 여행사는 29일 북한 관광 재개가 내년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관광 전문인 이 여행사의 딜런 해리스 대표는 북한이 국경을 공식 개방하면서 3년 반 넘게 중단된 북한 관광도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느냐는 BOA의 서면 질의에 현재로선 언제 관광객들에게 국경이 개방될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내년이 될 때까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국가 비상방역사령부가 신종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는 것과 관련해 방역 등급을 조정하기로 했다면서 해외에 체류하고 있던 주민들의 귀국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한 지 3년 7개월여 만에 북한이 국경 개방을 공식화한 것으로 전날 북한 인력 300여 명이 중국 단둥에서 버스를 타고 도로를 통해 신의주로 도착한 데 이어 29일에도 200여 명이 추가로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의 또 다른 북한 전문 여행사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는 BOA의 관련 질의에 이번 국경 개방의 대상이 북한 주민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20년 1월 신종 코로나 사태로 국경을 폐쇄한 이후 처음으로 북한 국적자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국경을 재개방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어 외교관과 비정부기구 직원, 관광객 등 외국인 복귀 시점에 대한 추가 발표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관광객들이 2024년 4월경 북한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지만 더 이상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 여행사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내년도 4월 북한 관광 상품으로 김일성 생일 투어와 평양 마라톤 투어, 노동절 투어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에 있는 북한 전문 여행사 코리아 콘술트는 북한 국경 개방 관련 뉴스를 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문호를 개방하면 즉시 관광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2024년을 위한 관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방역을 위한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로 지난 2020년 3월부터 속속 북한에서 완전히 철수한 각국의 평양 주재 외교관들과 구호 요원들도 아직 복귀와 관련한 새로운 정보는 없다고 BOA에 밝혔습니다. 스웨덴 외무부는 이날 BOA에 기존 입장을 다시 밝힌다며 평양 주재 외교관들은 지난 2020년 8월 잠정적으로 귀국해 스톡홀름에서 업무를 이어가고 있고 우리 외교관들은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평양으로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도 북한의 국경 개방 공식화에 따라 유엔 기구 직원들도 평양 복귀를 준비하고 있느냐는 BOA의 서면 질의에 그와 관련된 정보는 아무것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에서 20년 넘게 복원 지원을 해온 미국의 한 구호단체는 현재 북한의 국경 개방과 관련한 희망적인 관측은 많지만 실질적인 움직임은 없다면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BOA 뉴스 안수영입니다.
자유세계로 향하는 탈북민 일가족 5명의 탈출 여정을 그린 다큐 영화 유토피아가 오는 10월 미국 내 600여 개 극장에서 개봉합니다. 제작사 측은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미국인들에게 알릴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세계 독립영화제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썬댄스 영화제에서 관객상을 받아 시선을 끌었던 다큐멘터리 유토피아의 미국 내 극장 개봉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영화 유토피아 측은 28일 인터넷 사회 관계망 서비스인 X를 통해 10월 23일과 24일 이틀간 이 영화가 미국 내 극장에서 개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영화 연예 전문 매체인 버라이어티의 독점 기사를 링크했습니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배급 업체인 패덤 이벤츠와 로드사이드 어트랙션스가 협력해 최근 이 영화의 판권을 인수했습니다. 이 매체는 오는 10월 23일에서 24일 이틀간 특별 이벤트를 통해 미국 내 600여 개 극장에서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배급업체인 패덤 이벤츠도 28일 홈페이지에 영화 예고편을 올리며 공식적인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장벽에서 나오는 구간이 첼로죠.
영화 유토피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직전인 2019년 북한을 탈출한 일가족 5명의 자유를 향한 험난한 여정과 이들을 돕는 한국 갈렙선교의 김성은 목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목숨을 걸고 조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을 보여주며 북한의 잔혹한 체제와 주민들의 열악한 삶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독립영화계의 저명한 감독인 매들린 개빈이 제작한 이 영화는 지난 1월 썬댄스 영화제에서 관객상을 받은 뒤 배급사들의 주목을 받았지만 시장 침체 등 여러 이유로 개봉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영화의 프로듀서로 참여한 수미 테리 전 윌슨 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29일 BOA에 미국 내 극장 개봉 확정은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를 자격을 갖춘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화 개봉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도주의적 위기를 미국 대중과 국제사회에 보여줄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an opportunity to showcase to American public and internationally the humanitarian crisis that is going on in North Korea.
테리 전 국장은 다큐멘터리 영화는 강력한 매체라면서 인권에 관한 다양한 형태의 회의가 열릴 수 있지만 대중이 영화를 보면 정말로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영화의 초점은 북한 주민들에게 맞춰져 있으며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이 아닌 평범한 북한인들의 고통과 인간적 속성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o I think the people who are watching they will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truly what is going on in North Korea. And the focus of this film.
테리 전 국장은 또 이 영화가 썬댄스와 시드니 영화제에서 다큐 부문 관객상을 수상하고 여러 유명 국제 영화제에 계속 초청받고 있다면서 31일 개막하는 미 텔루라이드 영화제에선 개막식 야간 상영작으로 결정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 다큐 영화 제작을 지원하고 직접 영화에 출연한 김성은 목사는 BOA에 9월부터 탈북민들과 미국을 방문해 한 달여 동안 제작팀과 영화의 홍보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이란에 부당하게 구금된 미국 시민 5명이 최근 감옥에서 풀려나 가택연금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예상대로 협상 과정의 첫 번째 긍정적인 조치는 그들의 미국 귀국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There's more work to be done to actually bring them home. My belief is that this is the beginning of the end.
블링컨 국무장관은 그들을 실제로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더 있다며 나는 이것이 그들의 악몽과 그들의 가족이 경험한 악몽이 끝나는 시작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다섯 명의 미국인은 시아망 나마즈, 모라드 타흐바즈, 에마드 샤르기 그리고 비공개를 원하는 두 명입니다. 나머지 타흐바즈와 샤르기는 모두 간첩 혐의로 수감됐다가 테헤란의 악명 높은 에빈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에이드리언 왓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이 성명을 통해 밝혔듯이 미국인들의 송환을 위한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고 민감하다는 이유로 미국 관리들은 무엇이 합의되었으며 또 무엇이 논의 중인지 세부 사항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통신조정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협상은 주고받기에 관한 것이며 우리가 이 다섯 명의 미국인을 이란 사람들과 주고받기 없이 집으로 데려올 수는 없다며 그 협상은 지금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협상의 범위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In any event, in any respect, Iran will not be receiving any sanctions relief. And in any instance,
블링컨 장관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면에서도 이란은 어떤 제재도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란에서 미국인들을 귀국시키기 위한 그러한 노력에 관여될 경우 이란의 자금은 인도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제한된 계좌로 사용되고 이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도주의적 목적의 자금은 처음부터 면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모든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이란이 러시아에 무인기를 공급하는 것을 포함해 이 지역과 그 너머에서 이란의 불안정한 활동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노력 중 어떤 것도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블링컨 장관은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것들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민들을 귀국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우리와 다른 많은 나라들이 반대하는 이란의 활동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